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빌립보서로 모시겠어요. 이제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종 또는 이따금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했다. 이따금씩 종종 이렇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마지막 장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그 여인 사이에 작은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을 신중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향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표현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요. 벵겔이 본서신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마 놀라운 표현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당시 아주 형편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한 곳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 것. 기쁨이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에서 한 번이 아니에요. 19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벵겔 같은 그런 신학자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표현보다도 아주 자주 나타내는 말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빌립보 성경만 하더라도 40번 이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의 중심 사상은 뭐 다른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보다는 그분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서신 가운데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 생활에 원리나 모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치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상 신자들의 생활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수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오시면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즐김으로 우리는 기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개인의 내부적인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에 대한 합당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생활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잔치에 가서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진 모르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은 생활의 형편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얻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했는데 기도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또 져야 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제 우리는 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교제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교회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제라는 말의 의미를 많이 쓰고 있지만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때로는 생각해 볼 경우가 많단 말이죠. 늘 교제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남녀가 만나고 친구가 만나는 그 만남으로서의 의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미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러므로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 그것을 교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즉 영적인 교통, 그 다음에 일치된 협력, 그리고 다정한 교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교통이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나눈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협력인데 일치된 협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님의 만찬을 시행하거나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성경을 함께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제를 다정한 교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더불어 일치된 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고 바울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다정한 교제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첫날부터 그들과 훌륭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첫날이란 아마 루디아를 만났던 그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귀신 들렸던 그 소년, 그러니까 점치는 소년이었죠. 그를 고치고 또 나름대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간수가 자기에게 큰 일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막 자결하려고 그럴 때, 자살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제들이 처음부터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나눔이 진정한 교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 한 절도 보고 우리 찬양 함께 나누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구절은 저의 일생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는 구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거든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놀랍게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저로 하여금 한 교회를 담임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저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귀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귀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과로 허락을 해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믿습니다 하는 거죠. 분명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믿는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구원을 얻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무엇을요?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요 예수의 날에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승리해야 되겠어요. 자,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할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마땅하니 라고 했는데 이 마땅하다는 표현은 옳다 또는 당연하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곳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이렇게 쭉 정말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땅하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표현도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 말은요, 코이노니아 앞에 강조하는 전치사 스크닉 노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두 함께 보자기에 쌓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사랑스러운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자기와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 있는 동반자로서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상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아주 그 친근히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에게 동참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갖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 교제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교통 외에도 일치된 협력이 되는 그런 다정한 교제 있잖아요. 좀 함께 말하고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계속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 한 번도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그러한 이 뭐랄까요 좀 그러한 영적인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들은 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상스러운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저는 이것을 뭐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란 표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분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기 목사님도 아마 이러한 그 질문을 꽤 받으신 걸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부 신자들은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감싸 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 설명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차이점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두 개 이상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시거나 뭐야 분명하게 뭐 빨간불에서는 쓰고 파란불에서는, 그러니까 초록불에서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길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기도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도 그러겠습니다만 매기 목사님은 이렇게 그분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실패했으므로 이제 남은 것은 다른 한 가지 길뿐입니다. 나는 그 길을 따랐고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길을 놓고 기도한 그분에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빨간불을 켜놓고 이것은 가지마, 초록색불에는 너 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또 그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진실이란 그 참 이 흥미있는 표현인데요. 싱크루스라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밀랍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제 납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정부 공인이다 아니다 뭐 그래서 납인을 이렇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진실하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 정말 이 제품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딱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세운 바 되고 우리가 그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거짓 없이 진실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 구절에다 적용시켜 보면 사람들의 등을 두들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하며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등에다 칼을 들여대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된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뭐 딴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 없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허물 없이라는 표현은 잘못이 없어 없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없이 말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화를 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 이 바울이 어떤 면에서 사역에 본인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경우가 있다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말을 했을 때, 참된 설교를 했을 때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강림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해라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땠나요? 저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치려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전해질 때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표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 서신에서 두 번째로 휴거가 언급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점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